우리 들어가는 말 잠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내 눈에 눈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윤리도덕적인 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죄인의 상태로 규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이 생명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죄인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구약에서 마음을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 의지, 영적 중심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행동, 말, 인격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CPU 아시죠? Central Process Unit, PCU,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이 CPU에서 프로그램, 게임, 웹, 그리고 영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 컴퓨터의 브레인, 뇌와 같은 것이죠. 이 CPU가 고장나면 아무리 마우스, 뭐 모니터 이런 걸 좋은 걸 써도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CPU인 마음이 고장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만 단절이 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레브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면의 중심, 그리고 우리 심장, 헐트의 어원이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중심, 전인격, 감정, 의지, 지성, 도덕성, 신앙을 포함한 인간의 내면 전체를 카르디아, 레브, 마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계명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뭘로 사랑하느냐?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주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CPU 관리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눈으로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천국이다 그러셨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중심인 우리의 심령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얼굴은 화장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정원도 관리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관리해 줘야 되겠죠. 오늘 다 화장들 하고 오셨죠? 제가 연령대병 화장 기술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대 아이들 화장하는 걸 뭐 알겠습니까? 우리 10대 때는 치장을 하고 20대 비로소 화장을 합니다. 30대에 분장을 하고 40대는 변장을 하고 50대 위장을 하고 60대 포장을 하고 용서하십시오. 70대는 환장을 하고 80대는 이제 끝장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설교를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엄마 김권사님 80대신데 끝장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이 건강하면 70이요 그렇지 않으면 80이다. 인생 100세 시대예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사람의 이 신앙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마음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어야 되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 정원에 예수를 심고 예수를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이신 예수를 자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열매가 되셨고 의로움의 열매가 되셨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만을 자랑합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근데 바울이 타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교회를 아볼로 목사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때 헬라파 철학인들, 지성인들, 엘리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00년 정도 지났지만 이 당시에는 20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개척자를 중심으로 한 바울파가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아볼로 목사 중심으로 모입시다. 아니야, 우리 교회에는 베드로가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팔 아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입시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모입시다. 예수파, 네 가지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때로는 엄마파가 있고 아빠파가 있고 국가에도 민주가 있고 공화가 있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의견들이 분분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디아블로라고 하는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 하나님은 연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인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이다, 예언이다, 신유다 하면서 은사파가 또 생기고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에 누가 먼저 우리 교회 왔냐 이걸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하고 교회 내에 재판 문제가 있었고 성찬식을 하는데 각자가 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하냐 이슈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 그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의 항구 도시라는 특징 때문에 교회 안에 불륜과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써 이 모든 이슈들을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철학과 헬라 지식의 도시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뛰어난 수사학이나 언변이나 내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번 뭉칩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만 다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자기 자랑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의 바울의 세븐 프로필이 아주 화려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했던, 베이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으로 민족적 정통성이 있었고, 세 번째, 베냐민 명문 혈통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이다라는 그 자랑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지요. 예수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율법의 의로움을 따지자면 자기는 율법으로 전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완전성을 주장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처럼 탁월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하죠. 이러한 자신의 자랑들이 교회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이 교회의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고, 이러한 인간의 자랑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랑들일진데 하나님은 높이지 아니하고 사람만 높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자랑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바울의 호소인 것이죠. 빌립보 3장 7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자랑거리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장의 성도님들 참 선비 같고 고상하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지요. 여러분들 성숙하지요. 제가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력 있고 목회자 존중하고 사랑해 주실 줄 알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본이 되어 주시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제가 집에 반찬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아시고 반찬도 주시고, 요새 약간 뜸해진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의 전통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스팟라이트를 받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세상 자랑할 것 많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사랑과 자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의 CPU, 마음의 중앙처리장치에 예수라는 키워드가 입력이 되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 그리고 그의 시간 사용, 삶의 방향이 수정이 됐습니다. 자기의 프로필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더 깊이 자랑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마음에 예수의 그 의로우신 자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됐습니다. 일전에 제가 R.C. 스프롤 목사님의 이중전가의 교리를 한번 나누었는데 오늘 재인용하겠습니다.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도 하고 더블 익스체인지, 더블 트랜스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트랜스퍼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우리가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내 죄가 전가된 것만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임퓨테이션 된 것, 임퓨티드 된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는가? 내 의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목회를 할 때도,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뭘 할 때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좋지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자신을 닥달합니다. 가만히 안 놔둬요. 이 문제가 뭐냐면 저 자신은 철저한 건 좋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완벽주의의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 옆에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적용이 좀 이상한데? 피곤한 사람이에요. 한국인의 70% 이상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죽어야 할 의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이비리그보다 더 훌륭한 로마의 철학, 수사학, 학문을 배웠죠. 바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 이분은 유대 역사상 가장 탁월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가서 로마의 정치도 배우고 인생 살아가는 것도 배우고 구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성경 13권을 썼고 구약 성경을 딸딸딸딸 다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이 어느 날 자기의 모든 그 엘리트 그 자기 프로필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배경을 다 내려놓고 예수에게 매료되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그 예수에게 매료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삶을 드려볼 만한 뭔가 가치가 있는 분 맞으십니까? 여러분, 에콰도르의 창끝 선교사님 아시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의 친구들과 다섯 명이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 부족은 복음을 처음 들어보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오면 창끝을 가지고 공격하기로 유명한 부족이지요. 근데 이 젊은 10대, 20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그 선교 물자를 전하기도 전에 다섯 명이 창끝에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 유명한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End of the Spear,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을, 남편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부인들이 에콰도르에 가서 총으로 다 이 부족들을 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들을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으로 용서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온 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님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여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영광, 하나님만이 스팟라이트를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인도 출신 억만장자 선제이 카루프라는 분이 53세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분의 재산이 1632조 원인데 영국 왕세자 친구하고 친구가 됐답니다. 그리고 영국의 폴로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 잔디밭에서 고만 입술에 벌침을 쏘인 거예요. 그 벌침을 삼키게 돼가지고 벌침이 이 심장 안에 들어가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뭐지요? 평생 1632조 원 벌었는데 곤충이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억만장자 48세 어떤 아빠가 있었습니다. 10대 아들이 방학을 맞아서 타이타닉 난파선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잠수정을 타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3800m 속으로 들어갔대요. 거기서 이 잠수정이 80m도 깊은데 3800m, 그러니까 이 잠수정이 이것을 버티지를 못하고 그만 폭발을 해가지고 이 아들과 아버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죽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곤충 앞에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름에 벌 조심하십시오. 억만장자의 돈 자랑, 자식 자랑, 은사 자랑, 내가 배운 철학과 지식 자랑, 이거 자랑, 저거 자랑, 왕년에 했던 거 다 끌어서 자랑. 여러분, 고린도 자랑,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죄 용서하시겠다고 살 한 점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의 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언제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는 언제 내 안에서 워킹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CPU에 뭐가 있는가? 내 마음의 컴퓨터에는 뭐가 입력이 되어서 뭐가 출력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정원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기 자랑의 깊은 잠수정 속에 있으면 죽어요! 빨리 나오십시오. 목사님, 자기 자랑하자고 돈도 벌었고 자기 자랑하자고 미국까지 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시던지요. 평생 은혜 없이, 예수의 십자가 없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던지요.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에서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릴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기쁨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내 자랑이 죽고 예수의 자랑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말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회와 기독교회는, 그리고 우리 일부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 왜 자꾸 시들시들해져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지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문제 앞에 십자가를 들이대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앞에 십자가를 들이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고 십자가 없었다면 부활도 헛것이고 부활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고 십자가 없이 신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십자가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과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17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요 목회자지요. 그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 설교를 하셨는데 최고의 설교로 꼽힙니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지옥을 설교로 한 주제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설교가 우리 미국의 중고등학생들 교과서에 실려 있고 대학생들의 교과서에 이 설교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 설교를 덤덤하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읽었을 뿐인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 이 설교를 듣던 불신자들과 명목상 신자들이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교회의 피아노를 붙잡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의 난간을 붙잡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어가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지금도 죄인을 지옥의 불구덩이 위에 매달고 계신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을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지옥은 당신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고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는 물밀듯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머지않아 당신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지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17세기 이 당시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천국 설교입니까? 아니면 에드워즈의 지옥 설교입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죄인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거기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정민이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죄인이 왔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안에 은혜가 더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맞아요. 목사님,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렵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도 어렵습니다.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미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용서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 없이 축복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십자가 어디 있지요?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없지 않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님께서는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십자가를 어떻게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영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 CPU에 집어넣어 주셔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고 내재화되어서 실천적인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지요? 십자가를 더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를 더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올려야 합니다. 센터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올려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버지니아와 온 열방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여름 내가 쉬더라도 내가 예배하더라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을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주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치유는 우리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치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치유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귀한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역경도 돌파하여 이겨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른 자랑을 붙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내 자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는 결단하오니 예수로만 만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 세대들 준비해야 될 스펙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자녀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컴퓨터를 붙들지 않고 우리 마음 CPU에 예수의 십자가를 새겨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자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결단하오니 내 삶을 제2의 인생으로 십자가 앞에 헌신하고자 하오니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만을 놀랍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마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